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 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캄캄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저희가 방황치 않으며 믿음을 따라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에선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남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에 끌려가서 감금되었지만 처음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처음 감금 생활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바울은 잠시 이 속방에서 풀려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두 번째 투옥이 되는데 이때에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며 육체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힘든 투옥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요. 오네시보로를 언급하면서 그가 부지런히 나를 찾아 만났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He searched hard for me until he found me.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깊숙한 지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보로가 열심히 그를 찾았고 결국에는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직감하면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해 있는 자신의 그 순례길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디모데 후서 1장의 핵심 주제인데요. 8절과 12절과 16절, 3절에 걸쳐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바울이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교훈인 것이죠.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길 만한 권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또 아끼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마 이 땅에 있는 많은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에게 편지한다. 이 2절 말씀에는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낄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의 또 강점이 무엇인지 장점과 단점 모두를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타고난 성격이 좀 소심했던 것 같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쓰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는데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는 그렇게 신체적으로 튼튼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마음이 연약한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는 비록 연약한 신체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택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될 것을 알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으로 방문하는데 그때 바울이 디모데와 헤어졌을 때에 디모데는 많은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만나고 헤어졌을 때 그가 흘렸던 많은 눈물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도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이제 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헤어질 때에 장로들이 다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는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감옥에서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본문 3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의 마음에 이미 허락하신 그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시사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절제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환란의 때에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아마도 바울의 간절한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나의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이 6절의 이 말씀은 7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그 영어 성경에서는 그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꺼져가는 그 불씨를 되살릴 때에 우리가 모닥불 같은 거 캠핑 가면 모닥불을 피지 않습니까? 불이 꺼져가면 그 불씨는 남아있어요. 그때에 바람을 불어주면 그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고 다시 불이 붙게 되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디모데의 마음에 허락하신 그 은사가 다시 불붙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는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한 번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은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때 성령은 근심케 되고 또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일이 되는데요. 그때에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기도는 다시 디모데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필요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사에 보면 그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어느 한 무명의 그 순교자의 그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이제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처형이 있기 바로 그 전날 자신이 과연 이 화형이라고 하는 이 극심한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를 염려하면서 자신의 그 감옥에 있는 촛불에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 1초도 견디지 못하고 뜨거워서 손가락을 바로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며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수치스럽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럽게 하면 어떡할까? 복음을 수치스럽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 밤 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순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담대함과 그 능력은 순교 전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진실로 필요했을 때 정확히 그 능력이 필요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바울은 그와 같은 능력을 누구나가 인간의 그 자연적인 그런 본능이 아닙니까? 고난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감내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잘 인내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자신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또 매우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사랑을 주셔야 되고 절제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디모데후서 1장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가? 그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복음의 영광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설명하는 그 앞에 그 형용 그 구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행한 바 행위를 따라서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결코 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복음을 생각해 보면요. 복음은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이보다 얼마나 더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의 행한 바 행위를 따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영광을 알고 있다면 어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술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패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있고 우리가 주저하고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난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패하셨다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10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썩지 아니할 것, immortality라고 하는데 죽지 않을 것,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망을 패하셨다고 선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면 어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또한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의탁하고 있는 분,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분, 자신이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또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고난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 자, 내가 의뢰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사람들한테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많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지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인 지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결코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울이 의탁한 것을 마지막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의탁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죽음을 앞둔 바울이 자신의 영혼과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주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그 약속대로 자신에게 영생의 그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주실 것을 흔들림이 없는 확신 가운데서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의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과 같은 표현인데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의심하면서 돈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돈을 잘 관리하지만 그러나 나보다도 은행이 내 돈을 더 잘 지켜주고 또 잘 보관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도 자신이 비록 예상치 못한 환난을 만났고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면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이 갖고 왔음을 알면서 고백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이 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 가운데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영생의 그 소망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영혼과 또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는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마지막 날까지 충성스럽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 것을 신실하심으로 지키실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을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스러움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삶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슬픈 현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그 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의탁하신 그 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많이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이 명칭,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이 명칭은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의 서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소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터키의 서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2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 사역의 열정을 불태웠고 그 결과로 일곱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고난 가운데 처해지자 바울을 외면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한 영적인 고통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자신이 열정을 불태웠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에 서기를 주저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그 무리들의 우두머리들인 것 같습니다. 진실로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을 당시 바울은 영적으로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바울은 비록 고난을 받지만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드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이것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디모데 앞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떠나올 때 했던 그런 고백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신실함을, 충성스러움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바울 또한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쓰라린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마지막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사람, 신실한 사람, 오네시보로를 소개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외면했지만 그러나 전부가 바울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를 언급하면서 16절, 17절, 18절 이 세 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어떤 성경학자는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돕다가 함께 처형됐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세 번 사용됐는데 한 번은 인사말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한 번 사용됐고 이 16절과 18절에서 두 번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고 또 마지막 날에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해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오네시보로에게 쓰여진 것을 보면서 아마도 바울도 더 어려운 그 육체적인 그 고난이 있는 감옥에 갇혔고 또 적대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오네시보로를 바울을 도왔던 오네시보로가 함께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 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그것을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오네시보로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바울을 곁에서 마지막까지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가 나를 위로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He often refreshed me라고 그 단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오네시보로는 나에게 신선하고 상쾌한 바람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더 훨씬 더 우리에게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축축하고 추운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신선한 바람, 상쾌한 바람 얼마나 우리를 그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것입니까? 바로 오네시보로가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의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아가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아름다운 것을 마지막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는 표현하지 않은 개인적인 감정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늙은 이 노사도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는 오랫동안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해 보았습니다. 한때는 복음과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복음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가 언급되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이 데마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많지는 않지만 충성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는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고 또 영적으로 성숙했던 이 노사도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우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디모데의 심령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것처럼 디모데 또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순례길이 끝나감을 인식할 때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의탁한 것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에게 의탁하신 것을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신실함으로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곳을 통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위기 앞에서 전 세계가 혼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세상의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인생의, 우리 개인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지든지 간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날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신 것을 우리가 신실함으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